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다같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28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히게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대조가 있었는가 하면 이 오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조롱하고, 이런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사실은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4절에 시작할 때 그 접속사가 이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면서 앞에 부분과 연결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 설교하고 오늘 설교하고 한편의 설교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그 오만한 사람들, 그 오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고 계세요.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유 참 마음이 힘드네, 심판 얘기만 하고 있고 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들으면 이렇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만한 사람의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오만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사야를 조롱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만한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단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줄어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힘들게 우리가 마음에 들지 말 듣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지 말고 살자. 결심하는 시간.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결심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인데 사실은 마치 반복하는 이야기 같아요. 오만한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아, 내 말 좀 들으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만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14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므로라고 했으면 그 오만한 자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오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부분에서는 8절까지는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종교적인 지도자들, 종교 위치에서 지도자인 사람들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니까 정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인 사람이나 종교적인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만한 자, 그러면서 14절에 또다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표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 그러면서 정치적인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설명을 안 드려도 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라고 안 그랬죠? 이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얘네들하고 나고는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듯이 아주 매정하게 냉정하게 유다 백성들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These people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어. 아주 단호한 뜻이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은 조롱하는 자요. 전적으로 부패한 자예요. 왜 부패다 그랬죠? 술 취하고 비틀거리고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술 취하고 비틀거리고 부패했다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둔해요. 둔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기회를 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라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실 것 아니에요. 근데 이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만한 자들의 주된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아예 자막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예 잊지 마세요. 오만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그렇게 멸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야 이 오만한 사람들아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잠깐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의 현장으로 머릿속으로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가 어떤 때였는가 하면 아수르가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 하나 남겨놓은 때예요. 예루살렘 성 하나 남겨놓고 빼곡하게 포위하고 있을 때요. 그때 당시의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포위를 쫙 하고 있는 그때거든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안에 더더군다나 멀리 살던 지도자들이란 지도자들은 또 다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도자들이 들어왔는데 종교적인 지도자도 있고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 레위인들 뭐 이런 제사장들 있을 거고요.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 신하들도 있었을 거예요. 관리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안에 아주 중요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두 글자로 뭐예요? 성시로 시작하는데 성전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성전 주변에 있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전 안에 깊은 곳까지 들어가죠. 맞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야단을 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 성전 주변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지도자들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건가 하면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저 애굽 땅의 사람들이라면 저 아수르 땅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꾸짖고 있는 게 아니라 성전 가까이 있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다 알잖아. 너희들 계명 알잖아. 내가 너희 조상들을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고 계명을 주고 약속을 주고 언약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규례를 가르쳤잖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성경 안 읽어도 괜찮아요.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 안 믿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거 안 믿는다고 뭐라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냥 목사를 놓고 아니 대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만 가르치고 있고 머리로만 가르치고 있고 정작 내 가슴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불타오르는 게 없고 감동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말씀은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목사만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다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읽어야죠. 아니,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내 생활과 내 환경과 내 지식과 나의 지금 현실이 어찌 됐든 간에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지켜야죠. 남들도 안 지키니까 불순종하고 살아도 잘 살고 있으니까 나 한 사람 정도 안 지켜도 되겠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현실의 눈앞에서 아이 그 정도는 다른 사람도 똑같이 죄 짓고 있으니까 나도 죄 져도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작년에 똑같은 죄를 졌는데 그때도 아무 일 없었으니까 올해 또 죄를 져도 되겠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무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안 듣는 것이 더 불쌍한 것입니다.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나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을 우리가 어디서 유추할 수 있는가 하면 15절에서 유추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성경 펴셔야 됩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오만한 자들이에요. 오만한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사망과 언약을 하고 스올과 맹약을 했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먼저 스올이라고 하는 말은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를 스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공동묘지가 필요했었는가 하면 부자들은 동굴 같은데 바위 같은 거를 사서 거기 무덤으로 만들고 가족장을 지내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산을 살 수가 없고 동굴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 밖에 혹은 진영 밖에 땅을 깊이 파놓고 거기다가 사람이 죽으면 가난한 사람이 죽으면 갖다 던집니다. 묻는 게 아니에요.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누군지 모르는데 거기 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누가 장사 지내주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시체 가져다가 그냥 무덤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횟가루를 쫙 뿌리고 또 다른 사람 죽으면 데려다가 그냥 던져놓고 횟가루 뿌리고 그게 스올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오만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약속을 맺은 사람이 있어. 나를 도와준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사망이야. 나하고 아주 책떡같이 언약을 맺은 게 있는데 스올이 공동묘지가 나하고 약속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그랬기 때문에 넘치는 재앙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아주 내가 약속하고 내가 굴뚝같이 철떡같이 믿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큰 재앙이 나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갈 거야. I will be fine.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렇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에이 웃기고 있네.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저는 주변에서 십몇 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늘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누군가가 와서 예수 믿으라고 친척들이 와서 전도하면은 내 주먹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랬던 분이에요. 같이 잤다니까요. 같이 살았다니까요. 제가 10년 동안.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태권도 5단이시죠? 만나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통뼈십니다. 키도 저보다 크십니다. 저희 아버지 군인 두 명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 믿으라고 웃기고 있네. 내 주먹 믿어. 충분히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세요 안 치세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치시는 거예요. 2만 5천 볼트의 전기 감전이 돼서 6명 감전되고 한 사람 죽었던 그 사건에 저희 아버지도 그 사고에서 감전되셨어요. 그리고 7시간 만에 깨어나셔서 두 손발 다 들고 나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로 은퇴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먹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한 방에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믿고 있는 것,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돈이고 권력이고 여러분의 힘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허망한 것입니다. 단방에 무너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를 당하면서 무시당하는 것을 정말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15절 끝에 부분에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돈을 좀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 상황이 내가 거짓말로 뭔가를 얻고 이 상황을 피해 나갈 수 있다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 없이 거짓말하고 허위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을 믿는 거예요. 이거는 헛된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캐사라사라예요. 그냥 편안한 게 좋은 거예요. 아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하게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하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에 맞는 거라면 거침없이 과감하게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는 그 모습은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불편한 거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면 편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유다가 그런 엉뚱한 것, 헛된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신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이사야가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저도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돈 좋아하시죠? 싫다고 그걸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돈은 내가 관리하는 대상이지 내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편안하기 때문에 돈을 믿고 살아요. 은퇴하면 이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되겠지. 그러고선 돈을 모으는 것에 너무너무 집착을 해요. 예, 여러분 은퇴할 때 편안하게 은퇴하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들 대박나기를 위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기도합니다. 특히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 대박나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돈이 우리를 책임 못 집니다. 건강이요? 비타민이 여러분 책임져 주실 것 같으세요? 죄송해요. 여기 약사분들 계시는데 비타민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약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보험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허망한 곳에 우리 자신을 피난처로 삼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15절 끝에 그랬잖아요.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그게 피난처잖아요. 헛된 것에 자기 몸을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야단을 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 그냥 1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그래도 되거든요. 그런데 주 여호와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한 단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주권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주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인을 이야기하십니다. 표적을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그러죠. 그래서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왜 들어가는지 이제 아시죠? 이사야가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거 봐요 좀 들어봐요. 가만 모든 거 다 멈추고 그만 졸고 내 말 좀 들어봐요 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인을 하나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인인가 하면 시온산에 돌 하나를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여러분의 성경책이면 거기 표시하셔야 됩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7장에 어떤 단어가 있었는가 하면 7장에는 7장 14절에 보라 내가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징조를 보이리니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잖아요. 그게 징조예요. 사인이에요. 그러면서 누구에 대한 사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사인이에요. 그것과 같이 이 28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나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인이 뭔가 하면 돌이에요. 시온에 있는 돌을 가지고 사인을 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좀 길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렵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기초, 변함없는 기초를 둔 거는 나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Behold, I'm the one. I am the one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를 놓은 사람, Behold, 보라, 기초를 세운 것은 나다. 너네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해줄 사람은 나야. 너희들을 심판할 사람도 나야. 너희들의 심판의 날짜를 정하는 것도 나야. 너희들이 멸망하는 방법도 정하는 것은 나야. 너희들이 아니야. 그런데 왜 너희들은 쓸데없는 곳에서 피해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시온에 두는 이 돌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돌을 이야기하는 것은 반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사야는 물론 이사야서 14장에서 이 시온을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이 세웠다고 이야기하세요. 다시요. 이제 졸지 마세요. 들으세요. 시온을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14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28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온을 바라가 아니라 그 시온, 내가 세운 그 시온에 돌을 하나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 이 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은 물론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돌에 관해서 구약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석의 이야기, 돌의 이야기. 그중에 대표되는 이야기 하나를 해볼게요.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인데 야곱과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데요.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에 24절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러니까 요셉이 활을 잘 썼던 모양이죠. 팔에 힘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말은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아유 되게 기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반석은 흔들거림이 없다라는 거죠. 기초가 든든하다라는 겁니다. 불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이사야는 이 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허망한 것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대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역사로 돌아갈게요. 그 7장에서 아까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부분. 왜 하나님이 그 징조를 주셨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7장은 누가 왕이었는가 하면 아하스가 왕이었어요. 아하스가 왕이었을 때 전쟁의 위협이 있었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와서 도와주는 척하는 거죠. 그때 이사야가 너 정신 나갔어? 왜 쓸데없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야?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해야지.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인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수르가 유다 백성을 도왔어요? 도와주는 척 하다가 뒤통수 치잖아요. 그렇죠? 뒤통수 쳤어요. 지금 28장의 왕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종교개혁도 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뒷부분에 가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빼곡히 둘러싸고 공격하고 힘드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가 하면 애굽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이집트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집트가 아수르를 좀 물리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팔레스틴으로 넘어오려고 넘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수르가요 저 지중해 연안으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내려와가지고요 애굽을요 양공작전을 해서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애굽이 음매에 기죽어 그러고서 두 손발 다 들고 도망을 가요. 히스기야는 누구를 믿었다고요? 애굽을 믿었어요. 아하스는 누구를 믿었어요? 아수르를 믿었어요. 성공했나요? 아니요. 실패했어요. 지금 이사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쓸데없는 곳에 정신 팔고 쓸데없는 것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너희는 다 흔들거렸다. 너희들이 의지했던 반석은 다 흔들거렸다. 그러나 하나님, 주 여호와, The Sovereignty One,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기초돌이시다. 흔들거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신없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왕들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기초돌을 우습게 보고 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렸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 철학 좀 한다는 사람들,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다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반석이니까. 그러면 그 돌, 그 반석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견고한 기초돌이라 라고 해놓고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다급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급한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다급한 일이 올 때에 이 돌을 믿는 사람은 다급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 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나라가 멸망을 할 때에, 나라가 멸망을 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무엇까지 믿는가 하면 나라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까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 때문인 줄 알고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이고 있는데 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난리법석을 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팔 다 벌리고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하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 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급하다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이 편지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이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합니다. 육신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인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그대로 다 해야 됩니다. 지저분한 일까지 인격을 말살당하는 일들까지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럽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부끄럽게 살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웠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높이 들려주실 겁니다.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주께서 다시 오는 날 분명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지금 가난하게 살고 몸 아프게 살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날에 영광스럽게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흔들거려요? 안 흔들거려요? 절대로 안 흔들거립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창수가 나며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유는 단 하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험한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이미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강하게 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호위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굳건히 믿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